미월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과 상관없이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그런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영내 안보 환경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일미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력 강화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일본에 대한 방어에 여전히 완전히 헌신하고 있다며 점점 도전적으로 변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보다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타이완 방어를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용의를 거듭 밝히면서 이것이 우리의 공약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큰 책임을 지는 안보리 이사회 등 유엔을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말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개혁된 안보리에선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가 오늘 13개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핀란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참여하는 IPEF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40%를 차지합니다. IPEF 참여국들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출범 행사에서 이은 공동성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혼란에서 집단적으로 미래를 위한 경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IPEF가 보급망과 디지털 무역, 청정 에너지, 노동자 보호, 반부패 노력 등 분야에서 미국과 아시아 경제 사이에 보다 긴밀한 공조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IPEF에 대해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산업망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어제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만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IPEF에 대해 지역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이니셔티브에는 긍정적이지만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에는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약속한 내용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타이완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훨씬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정책의 전환을 변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강한 불만족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중국을 주권과 영토 보존성과 같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연계된 문제들에 대해 타협이나 양보해줄 어떤 공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가 말한 대로 행동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폴란드와의 합동 관세 통제 협약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연설을 통해 우리의 국경 질서를 혁명화할 해법이 도출됐다며 우리는 폴란드와 함께 합동 관세 통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국경에서의 절차를 신속히 할 것이며 부패 위험을 대부분 제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는 유럽연합의 공동 관세 공간으로의 통합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진정으로 역사적인 절차라고 평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관계는 오랜 분쟁의 유산이나 어떤 다툼 없이 마침내 완벽히 깨끗하고 진지한 토대를 갖게 됐다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역사적인 성취라고 자평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강력한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안보 동맹에서 기술 안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최고는 20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3일 도쿄의 모토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강압적 행동 등 국제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맞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점증하는 국제 안보 위기에 대한 기시다 정부의 대응 방식에 강력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I applaud Prime Minister Kishida's determination to strengthen Japanese defense capabilities as well.
영내 선을 위한 세력으로서 강력한 일본, 강력한 미일 동맹뿐만 아니라 일본의 방위력도 강화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영내 안보 과제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촉진과 함께 북한에 대한 억지를 꼽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겠다는 결의를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결의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두 정상이 북한과 관련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미일 양국과 미한일 3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北朝鮮については ICBM級 弾道ミサイルの 발사를 始めとする
일본 언론들은 앞서 집권 자민당이 북한과 중국의 무력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방위비를 국내 총 생산 GDP의 2%로 증액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가 이런 의지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도 이날 회담 직후 발표한 짧은 설명자료에서 두 정상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국제법을 거스르는 중국에 점증하는 강압적 행동 등 안보 과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하며 안보 관계를 포함한 일본, 미국, 한국 간의 긴밀한 유대화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 강화를 규탄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이런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지지를 표명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두 정상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 규범과 질서의 수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큰 책임을 지는 안보리 이사회 등 유엔을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개혁된 안보리에선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무역 개입을 할지에 관한 질문에 그것은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답했습니다.
As a commitment we made, we are not. Look, here's the situation.
We agree with the one China policy. We signed on to it.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동의하고 이에 서명했다면서도 그렇지만 타이완을 무력으로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것과 비슷한 또 다른 행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에서 B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도쿄에서 미국을 포함한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세기 경제에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다며 이 협력체가 미국과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쿄에서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공식 출범 행사를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IPEF에 미국 등 13개 나라가 동참했다며 우리는 21세기 경제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작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규칙이 우리 모두의 경제가 더 빠르고 공정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re writing the new rules for the 21st century economy that are going to help all of our country's economies grow faster and fairer.
또한 13개 나라 모두는 국민 모두에게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할 뿐 아니라 탄력 있는 인도-태평양의 경제 비전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PF에는 미국, 한국, 일본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 브루나이, 다루살람,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참여했습니다. 13개국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미래 경제를 준비하기 위해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 프레임워크는 탄력성과 지속성, 포괄성, 경제성장, 공정성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역내 협력과 안정, 번영, 발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사유로 진행된 이날 출범 행사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13개국 정상 또는 장관급 관리들이 직접 대면 또는 화상으로 참여해 연설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며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런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IPEF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무역협정과 달리 안전한 공급망과 첨단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입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출범은 미국 노동자, 가족, 그리고 기업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 참여를 추구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리더십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확보하며 청정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한편 신흥기술의 개발과 규제에 협력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거의 10억 명의 사람들이 향후 10년 동안 중산층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날 별도로 발표한 자료를 통해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13개국은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IPEF는 무역과 공급망, 청정에너지, 탈탄소와 인프라, 조세와 반부패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며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방향을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난 21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맞선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미한 정상 수준에서 확인하면서 올 들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기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가진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한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 억제력 강화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도발에 맞서 미국의 핵 우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포함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유명무실했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고 미한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공격 위협 시 핵을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한국 방어에 투입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과 재래식 그리고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힌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확장 억제 개념에 핵 사용이 포함된 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잔뜩 고조된 상황에서 미한 정상 수준에서 이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까지 북핵에 대한 대응이 한미의 우세한 전략식 자산을 통해 가지고 억제한다는 거였는데 이번에 핵을 가지고 핵을 억제하겠다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밝힌 거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대응에 있어가지고 한미 간의 확장 억제 강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문제를 밝힌 거가 주목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 선임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일치된 입장을 보임으로써 북한이 도발 시 치러야 할 비용이 클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을 하지 않거나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하면서 견해차를 드러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겁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한반도 위협 요인의 근원과 대응 방법을 둘러싼 미한 간 일치된 인식과 동맹의 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 수석은 두 나라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화학적 결합을 보여주면서 북한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미한 간 이견의 틈새를 도발 공간으로 활용했던 경험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를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다는 환상, 그걸 깨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봅니다. 자기들의 평화 파괴 능력을 제약 없이 키울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가 앞으로 좀 더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번 공동성명에 지난해 5월 미한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는 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선제 사용 가능성까지 공언한 현 시점에서 양국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 대목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공동성명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라는 표현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대응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진실성을 갖고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한 양국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 입장에선 새로울 게 없는 내용들이라는 평가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은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북핵 문제에선 대화나 외교보다는 북핵 대응과 억제 쪽에 방점을 둔 한미 간의 합의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금년 1월부터 예고했던 모라토리엄 파기, 미사일 발사, 이 행동을 중단시킬 만한 제안은 안 나온 거죠.
조선임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이 끝나면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만한 새로운 억지력 강화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라면서 북한이 자신들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제안이 무시된 점을 추후 도발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능력 고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시간표는 계속 작동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 시기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는 자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자신들의 완전한 핵 능력 확보를 위한 전력 질주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뭐 한국 윤석열 새 정부 출범이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보다는 자국 내의 코로나 상황이 더 북한의 앞으로의 고강도 도발, 여러 가지 일정들의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23일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열린 제10회 통일교육주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이를 통해 남북 공동 경제 발전을 이루고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 같은 계획이 미국 측의 전폭적 지지하에 강력한 대북 억제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편 워싱턴의 전문가들도 미한 동맹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전통적 안보 동맹에서 기술 안보 등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와 억제의 방점을 찍고 중국에 대해서도 두 가치 동맹의 협력을 확인한 것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석자는 21일 VOA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미한 동맹이 북한 안보 문제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의 핵심 주제를 억지력과 공급망 등 경제안보로 꼽으며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 억지력, 연합훈련 등 준비태세 문제 등과 관련해 두 동맹이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해석했습니다.
How it'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 is a return to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차석자는 지난 5년 동안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는 일치하고 있다고 말해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보다는 대북 관여에 더욱 주안점을 주면서 많은 이견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억지력 강화 등에 대한 언급이 실제로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명에는 억지, 핵우산, 고위급 확장 억지 전략협의체 재가동,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확대 등에 대한 정상 차원의 매우 강력한 약속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는 출범한 지 10여일밖에 안 된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성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차석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이 문제에 매우 집중하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에 매우 강력한 언급이 포함된 것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이번 회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목적을 모두 달성한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의지를 재확인하고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으며 장기간 중단됐던 연합훈련 확대에 합의하는 한편 북한과 대화의 길이 열려있음을 확인한 것을 그런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동참,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강조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 재확인, 타이완 해협의 안정과 평화 강조 역시 주요 성과로 거론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간 경제 안보 대화 신설에 대해선 창의적이고 유망한 구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한 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조기에 재가동하고 연합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미군 전략 자산의 전개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중앙정보국 CIA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북한이 계속 도발의 길을 간다면 미국과 한국은 그 위협을 줄이는 데 협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충분히 광범위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Good signal because they don't want to necessarily right now say which strategic asset is going to be deployed.
북한이 아직 핵실험과 추가 ICBM 도발을 하지 않은 단계에서 미국과 한국이 굳이 어떤 전략 자산을 배치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대신 억지와 방어와 관련해 폭넓은 방안을 명시한 것만으로도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준다는 설명입니다. 테리 국장은 공동성명에 명시된 모든 조치에 거부감을 가질 북한이 이 메시지를 주목했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 접근과의 분명한 작별을 의미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두 정상 모두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라고 인식하는 등 여러 현안에서 일치된 시각과 접근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이 지난해 5월 발표한 미한 정상 공동성명과 비교해 북한 위협의 현주소를 정확히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n important statement about where we are in terms of the North Korean threat.
대북 외교가 열려있다는 점도 확인했지만 미사일 시험 등 북한의 위협과 적대 행위 등을 지적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당면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두 대통령이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성명이 미한 동맹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어떤 위협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어 한국 석좌도 이번 공동성명에 드러난 대북 기조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과 확연히 다르다고 해석했습니다.
The new default strategy is really defense, deterrence, and pressure.
문재인 정부의 기본 대북 전략이 관여였다면 윤석열 정부의 기본 전략은 방어, 억지, 압박이라는 점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앤드류어 석좌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즉, 지금 한반도 정세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무력 시위로 위협을 고조하는 것에 대해 대응할 뿐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이 공조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공동성명에 중국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은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 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에 완전히 함께할 것이라는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Yun government is sort of fully on board with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차 석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민주주의에 기초한 대외정책과 자유로운 국제질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동성명에도 이런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의 갈등이나 분열을 원하지 않지만 중국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고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행동을 존중하길 원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새 정부의 대중기조가 여기에 부합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 석좌는 또 미중 경쟁과 함께 불어닥친 코비드 팬데믹 사태가 우리의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줬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 회복력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전기 배터리, 백신 등 주요 생산자인 한국은 미국이 공급망 관련 동맹을 구축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파트너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미테리 국장은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의 모든 행보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e whole agenda is about China.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우려, 항행의 자유,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질서 증진, 공급망 관련 발언과 일정,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쿼드 등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테리 국장은 다만 한국은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현실과 한계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의 대중국 접근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것은 베이징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한 동맹이 중요하고 그것이 이번 방문을 통해 강화됐으며 타이완, 미한일 3국 관계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위기라는 표현 대신 러시아의 침략이라고 명시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이 유럽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과도 관여하는 데 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하며 만약 도발하면 미국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사이클은 추측하기 어렵다면서 한국, 일본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 한국 순방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우리의 정책과 접근을 제어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에 있는 동안 어떤 비상 상황에도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에 있는 동안에도 그럴 것이라며 이에 대해 한국, 일본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 행동을 하면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대화 테이블로 와서 협상을 시작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지도부의 진지함과 진정성을 어떻게 진단할지에 관한 질문에 그 첫 단계는 북한이 나서서 대화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향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초기부터 대화의 실체를 통해 북한이 진지한 길에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첫 단계에 이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북한이 왜 대화에 나서지 않는지에 관한 질문에 북한은 대응과 대응하지 않는 주기를 거치는데 우리는 그들이 대응하지 않는 주기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다수의 전임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추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과 관여는 누가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지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자신들만의 리듬과 박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출신 전직 관리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력에 한국의 참여 지분을 높이려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존 군사동맹에서 기술과 공급망 분야를 포함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양국 동맹 수준을 격상시킨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삼각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일관계 회복에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21일 방송된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리 세이모어 전 NSC 대량살상무기 조정관과 앤서니 루지에로 전 북한 담당 국장의 대담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두 전문가를 인터뷰했습니다.
세이모 교수님, 두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o I think both Biden and Yun share an interest in confirming the traditional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모두 북한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미한 동맹 확인에 관심을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국은 모두 동맹이 글로벌을 향한 초점으로 바뀌기를 원하죠.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이 기후변화나 공중보건과 같은 세계적인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한국을 더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일관계 개선도 포함됩니다. 저는 그것이 윤 대통령의 주요 정치적 도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루지에로 연구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I agree. I think President Yoon is trying to make South Korea a global player, consistent with its top 10 economy.
동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10대 경제강국 위상에 맞게 한국을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내 문제들이 그의 대통령 직무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봅니다. 앞서 언급된 북한과 중국 문제가 있고 또 일본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적어도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루제로 연구원님, 전통적으로 미한 동맹은 북한에 더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죠.
Well, I think that's right. I think South Korea wants to go. The new administration wants to go beyond. The real question here is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새 윤석열 정부가 그 이상을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질문은 내부에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의 임기 첫 해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모 교수님, 한국 윤석열 정부가 언급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이란 용어가 새로운 건 아니죠?
No, it's been used before, and I think the U.S. would welcome South Korea getting involved.
새롭지 않습니다. 이전에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북한에 대한 안보 동맹 이상으로 관여시키고 싶어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포괄적이라는 것은 기술 부문을 의미합니다. 이 부문은 공급망 안보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 문제, 그리고 경제적 사안들을 다룹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에 대한 접근 방식이 안보 문제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매우 큰 군사력을 갖췄지만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도전과 경제적 난제를 다뤄야 합니다. 중국은 매우 중요한 경제적 주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더 넓은 접근법을 반영합니다.
세모 교수님, 기술과 공급망을 강조하는 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겠다는 의미인가요?
I think that's the primary motivation, but of course everybody wants to be polite.
그것이 주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예의를 갖추길 원하죠. 따라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는 대신 공급망 보장을 이야기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논거는 미국의 아시아와 전 세계 동맹은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타이완에 적대적 의도를 드러냈고 중국해에서도 군사적으로 공격적이었죠.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술적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반도체 칩 등에 대한 대체 공급망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이모 교수님, 역내 중국의 경제적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점점 정치적인 힘도 커지고 있는 건가요?
I think that's exactly right. I mean, the two big enemies or possible enemies the US worries about.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염려하는 두 개의 큰 적은 아마도 러시아와 중국일 것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주로 군사적 위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규합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죠.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별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석유와 가스 같은 자원을 제외하면 말이죠. 중국의 위협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심각합니다. 중국 경제는 확대되고 발전했으며 사회 기반 시설이나 연구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안보만 내세우는 접근 방식은 중국의 도전에 맞서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님, 이런 비슷한 우려는 트럼프 행정부 때에도 있었죠?
Yeah, that's really where this started. And it's one of the policie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moved.
그렇습니다. 그때 시작된 일이죠. 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져온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경제적 강압 정책을 쓸 때 대응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 말이죠. 당시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 방식을 썼습니다. 그들은 쿼드 내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 새 정부에 대해 퇴보적인 방식을 쓸 겁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역할을 할 것이고 쿼드 내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대응을 도울 것입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맞선 쿼드의 공중 보건 계획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쿼드에 정식 가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최소한 시작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루제로 연구원님, 미국과 한국, 일본 간 삼각 협력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과 달리 한일 관계 회복 필요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했는데요. 가능한 일입니까?
Well, they're both saying the right thing on the Japan and the South Korea side, and the South Korea side has the advantage of being.
한국과 일본 모두 관계 회복을 언급하는 등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쪽은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좀 더 유리합니다. 결정을 내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서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은 미국이 도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미국은 오늘 우리가 짚은 내용들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양자관계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을 말이죠. 중국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부각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과거 역사 문제가 불거지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세이모 교수님,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You know, both Yun as well as Kishida want to improve.
윤 대통령도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두 정상 모두 여론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그 여론은 서로를 불신하고 또 적대적입니다. 따라서 두 정상이 각각 자국을 얼마나 멀리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에서 발생한 도전적 상황에 대응하며 유럽 동맹들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한 것에 기반해 똑같은 논리로 중국의 도전에 함께 맞서기 위해 연대하자고 독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제르 연구원님, 북한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Well, I think in North Korea is the COVID pandemic notwithstanding, you know, Kim is in likes the status quo.
김정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에도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스스로 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미사일 시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원한다면 핵무기도 실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안보리 대북 결의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제재는 그런 위협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에 들어갈 돈을 벌지 않도록 또 자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제재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게리 세모 전 조정관과 앤서니 루지에로 전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경제 전략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다섯 가지 제안 중에는 한국 등과 영내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협력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와 상무위원회의 마리아 켄트웰 공화당 간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강력한 경제무역 어젠다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19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관여는 미국의 역내 전략이 경제와 상업적 관여를 우선시한다는 점을 역내 전체에 보여줄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성장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와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건 미국 공급망의 탄력성과 역내 번영, 그리고 공동의 이익 증진 등 미국 국내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이번 서한은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맞춰 발송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0일 아시아 순방의 첫 방문국인 한국에 도착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반도체 평택 캠퍼스를 시찰하고 양국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중국이 자신들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 파트너, 때로는 독점적인 경제 파트너로 묘사하려는 노력을 고려할 때 미국의 경제적 관여는 종종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의 역내 약탈적 투자는 정말로 극도로 우려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제적 관여를 보여줄 수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기술된 것을 포함해 파트너국들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가시적 동기를 제공하는 강력한 무역협정과 같은 계획을 추구하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제도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계획을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공급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미국 기업들이 주요 공급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할 인센티브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영국, 그리고 유럽과 인도태평양 역내 전역에 걸친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투자 협력을 강화할 것도 한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과거 미국과 동맹, 파트너국들이 팔라우로 가는 해적 케이블 건설과 파푸아뉴기니의 전력화 프로젝트의 공동투자에 성공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런 노력을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구하면서 주요 기업과 수혜국 기업을 포함하는 파트너십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과 미국의 생산자 그리고 제조자들의 에너지 경제적 요구에 맞는 에너지 전략을 증진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의원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성장하는 무역구조와 경제적 유대관계 확대에 대한 파트너국들의 관심은 모두 미국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며 미국은 야망과 비전을 가지고 신속하게 이런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을 엄청난 우려 대상으로 지목하며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전문가는 정치적 판단 여부에 따라 북한은 몇 주 안에 핵실험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20일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기자클럽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IAEA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은 엄청난 우려의 대상이라며 북한이 이미 2009년까지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PRK is a matter of enormous concern. You may remember that until 2009, low.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당시 합의에 따라 북한에서 감시와 검증 활동을 했지만 그 이후 IAEA 사찰단이 추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에 북한은 2022년 현재의 북한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e DPRK of 2009 has nothing to do with the DPRK.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핵물질 증가와 농축시설 증가, 재처리 능력 확대, 7차 핵실험을 수행할 새로운 장소 등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One which is imminent, apparently,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we have. Apart from other dimensions.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IAEA는 자신의 정기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치적인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IAEA는 즉시 북한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공영방송인 NHK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이 멀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입수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북한의 과거 핵실험 활동과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정도의 중요한 활동이 관측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핵실험 재개를 결정할 시점에 근접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눈엔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 같은 평가와 관련해 20일 BOA에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며 먼저 핵실험 장소 자체가 기술적으로 성공적인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눈엔 연구원은 북한 과학자들이 이전 실험들과 핵무기 소형화 노력을 통해 아마도 핵실험에 필요한 설계와 폭발 장치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실험용 갱도가 지난 3개월 동안 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게 복구됐는지 여부는 위성사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이눈엔 연구원은 핵실험을 위한 두 번째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눈엔 연구원은 북한은 핵실험이 임박하면 핵실험에 따른 정치적 여파가 감당할 만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기술적 준비 상황이나 정치적 판단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눈엔 연구원은 하지만 북한이 그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면 향후 몇 주 안에도 핵실험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북부 사령관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 차세대 요격기 배치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점점 더 복잡하고 성능이 뛰어난 전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렌 베너크 미 북부 사령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차세대 요격기를 신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18일 상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에 미사일 방어 예산 심의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불량국가의 ICBM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건 미 북부 사령부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계속 남아있으며 통합 억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과 능력은 불량국가의 제한된 탄도미사일 공격을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북한은 점점 더 복잡하고 능력 있는 전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차세대 요격기를 제때 혹은 앞당겨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알래스카의 장거리 식별 레이더는 일정대로 완전한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북한은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이런 실험은 미 본토를 위협하고 위기 시 미국의 선택지를 제한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성공적인 ICBM 시험 발사와 수소폭탄 실험은 미 본토를 위협하고 위기와 분쟁 시 우리의 옵션을 제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려는 북한 지도자의 결의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베네크 사령관은 2020년 10월 북한은 2017년에 마지막으로 실험했던 무기들보다 훨씬 더 역량을 갖춘 신형 ICBM을 공개했고 게다가 지난해 10월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신형 ICBM 설계를 포함한 가장 능력 있는 무기체계 시험을 곧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베너크 사령관은 지난 3월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도 앞으로 북한이 미 본토 방어 능력과 역량을 넘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차세대 유격기의 조기 배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2028년까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 차세대 지상발사 유격기 20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VUA 뉴스 이지훈입니다.
미국은 가상화폐 탈취와 돈 세탁 등 북한의 해킹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재무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특히 악의적 행위자들을 적발하고 제재하는 것이 핵심 전략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가상화폐 시장을 악용하는 행위자 추적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탈취 가상화폐에 대한 돈 세탁을 저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재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안드레아 가키 국장은 19일 미국의 블록체인 거래 분석업체 체이널리스가 주최한 행사에서 가상화폐 생태계를 무대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제기하는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노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무부가 올해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단행한 제재 조치 두 건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On March 23rd, the previously designated Lazarus Group, a North Korean state-sponsored malicious cyber hacking group.
이달 초 재무부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이용된 가상화폐 믹서 회사 블렌더에 제재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또 올해 3월 23일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당국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역대 최대 규모인 6억 2천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온라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에서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탈취 사건의 후속 조치로 라자루스와 연계된 암호화폐 지갑 4개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키 국장은 이처럼 불법 행위자를 밝혀내고 제재하는 것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도전 요소에 대응하는 핵심 4대 전략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재와 더불어 관련 업계에 준수 지침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이행하면서 민간 영역과 활발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지난 9일 민간단체 행사에서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제재 회피에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화 획득을 위한 모든 시도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미국 검찰이 다음 달까지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약 2년에 걸친 검찰의 북한 암호화폐 몰수 노력이 결실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19일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다음 달 17일까지 재판부가 북한 암호화폐 몰수 소송에 대한 궐석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궐석 판결은 피고인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법적 절차를 의미하는데 현재까지 피고인이 공식 대응에 나서지 않은 만큼 이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 4월 7일 미 법원 서기관실도 이번 사건에 대해 궐석 판결 요건이 갖춰졌다는 점을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들며 담당 판사의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연방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소송 두 건에 대해 각각 제출한 문건에서 소송을 최초로 제기한 시점은 물론 그 이후까지 피고에게 소송 내용을 고지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음을 상세히 명시했습니다. 특히 2020년 각각의 소송 제기 직후 문제의 계좌에 대한 공식 공고를 냈으며 지난해 12월 한 차례 더 공고를 게시했지만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몰수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부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인 여부를 약 30일 동안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 약 60일간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자산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소송 역시 최종 몰수 판결 요건이 갖춰졌다는 점과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는 사실을 이날 제출한 문건을 통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릴 경우 문제의 계좌 400여 개는 미국 국고로 최종 귀속됩니다. 검찰이 몰수를 추진 중인 계좌에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암호화폐가 예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뷰이가 일부 계좌의 잔액을 조회해본 결과 이더리움에 이더를 취급하는 계좌 일부에 자금이 남아있었을 뿐 상당수 비트코인 계좌는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커 등 특정인이 이를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인지 혹은 미 검찰이 미국 정부 소유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한 것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헬로 서울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37년 5월 23일 미국의 석유왕 존 록펠러가 98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석유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혔던 사람입니다. 록펠러는 1839년 미국 동부인 뉴욕주에서 태어났고 젊은 시절에는 중부 오하이오주에서 살았습니다. 10대 소년 시절 농산물 중개업을 하다 31살 때인 1870년에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설립합니다. 록펠러가 살던 오하이오주에서 대량의 석유가 발견됐으나 여기서 생산된 석유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철도가 연결되면서 그의 사업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회사는 미국 정유 시장의 90%를 장악하는 초대형 기업이 되고 1880년대 들어서는 전 세계 원유의 80%가량을 공급하는 국제적 기업이 됐습니다. 점차 세계적으로 석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록펠러는 53살 때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1913년 록펠러 재단이란 자선단체를 설립합니다. 병원, 교회, 학교 등 많은 사업에 큰 지원을 했습니다. 유엔 본부 자리도 록펠러 재단이 기부를 한 것입니다. 록펠러는 장수를 누리다 1937년 5월 23일 98살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후손들은 정계, 재계 등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1934년 5월 23일 미국의 유명한 은행 강도 보니와 클라이드가 사살됩니다. 연인 사이였던 보니와 클라이드는 1932년부터 미주리주와 오클라호마주, 텍사스주를 돌며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 둘은 주유소와 은행, 식당 등에서 돈을 털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사람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대공황 당시 미국인들은 은행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보니와 클라이드의 은행 강도는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보니와 클라이드의 일화는 이후 1967년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로 만들어지면서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